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준동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을 때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장, 2장을 거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 하는 바, 가르치려 하는 바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삼 제사 강조해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 이미 잘 느끼고 있습니다.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마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격한 표현으로 그 교회의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책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거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격한 표현이 아니고 그들이 시험받아서 넘어지고 진리 아닌 것을 따르고 구원받지 못할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통분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덴에 내려갔다가 골목골목마다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느꼈다, 통분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일을 우상들이 가로채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인생들이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할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살고 하는 진리를 떠나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격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큰 믿음 생활을 해서 어떡하려 하느냐 하는 굉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3장 말씀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보는가 하면 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누가 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란이나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시련이나 역경 이런 것들도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너무 어려움이 극심해지게 되면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그릇된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릇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공교한 말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도 되고 확신과 신념에 차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공교한 말로 무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잘 무장시키고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여기는 이런 중심 가운데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위험성이 있도록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흉극의 길을 걸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사람의 행위로도 학문으로도 수고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쫓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통탄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곤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아니요 또 무슨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을 뿐인데 이것이 다 믿음의 열매인데 그걸 보면서도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율법대로 했을 때인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인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난 경험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한 가지도 율법의 행위대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유일함을 중요한 것을 다시 강조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해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도 아니요 또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그 계통을 이어갔던 유대인들로 개종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약간의 편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혈통으로냐 율법을 지켜서이냐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물려받았을 때 그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 이 역시 우리에게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한 가지만 있을 뿐이다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이다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 사이에 시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서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는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그 시기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의 시기가 430년간 시차가 나는 것인데 그러면 430년 뒤에 왔던 율법이 그 앞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친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차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인데 23절 말씀 이하에서 율법은 마치 어렸을 때의 초등교사와 같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이 초등교사란 아주 어렸을 때 부잣집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사들로서 그 교사들이 대부분 학문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했지만 대부분 노예계층에 속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스승인 줄 알았겠지만 일정한 기간 지나고 나면 그들은 학문의 세계를 인도해주는 인도자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분별하게 만들고 또 율법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도리로 이끌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 율법이 최종의 진리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교사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그 역할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일정한 수준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에서 거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최종의 교훈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너희란 다 이방인들이지요.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 구원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들이 다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의 이러저러한 말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 따라서 할례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에 죽고 다시 살아서 구주가 되어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다 아브라함 자손 다 되었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굳게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무로 신앙적인 행위를 이어가면 의무는 항상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 감사는 내 온 삶을 다 드리더라도 무겁지 않고 그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다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